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과 관련해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멜컴 텀블 호주 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성명이 무역과 북한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관한 매우 완전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는 무렵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3시경 북한군 병사 한 명이 JSA 전방 북측 초소에서 남한측 자유의 집 방향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망명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팔꿈치와 어깨 등의 부상을 입어 유엔군 사령부 헬기편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한국합참은 한국측 초소에 근무하던 장병들이 북측 지역에서 총성을 듣고 감시태세를 강화했으며 오후 3시 56분경 JSA 내 군사분계선 남쪽 지점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북한군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간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군의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3일 이란이 지난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각 회원국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전홍축 우라늄 보유량은 11월 5일 현재 96.7kg으로 핵합의에서 규정한 202.8kg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또한 농축률의 경우도 한도인 3.67%를 넘지 않았다고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수 보유량의 경우는 130톤 한도에 미만한 114.4톤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핵합의 준수 여부를 불인증한다고 밝힌 뒤 발표된 첫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협상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다음 달 대이란 경제 제재를 다시 시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 지대에서 어제 오후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400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서북부 케르만샤주와 이라크 동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인 술라이마니아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4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도 6,600명에 달한다고 이란과 이라크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증여의 경우에도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이재민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는 이란 케르만샤주에 집중돼 사망자 가운데 300명 이상이 사르폴자하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케르만주 동부 도시 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적어도 2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13일 자신들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강간과 학살을 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 고위 유엔 당국자는 12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난민 캠프를 방문한 뒤 미얀마 정부군이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강간과 다른 반인도주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이러한 범죄 의혹에 대해 일축한 반면 라카인주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해 6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을 발생시킨 해당 지휘관을 다른 지휘관으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의 라카인주 지역 작전을 담당한 마웅 마웅수는 10일 근무지를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현재 어떤 보직도 발령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차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의장 성명 초안에 로힝야족 사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슬람 반군과의 교전에 따른 피해자, 그리고 라카인주 북부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가장 큰 부자인 빌 게이츠 씨는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연구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부를 투자하거나 기부를 해왔는데요. 최근 빌 게이츠 씨가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 가운데 하나인 알츠하이머 연구를 위해 치매 발견 기금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현재 약 500만 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고 2050년에는 환자가 약 1,6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 나온 의료보험법 수정안에 따라 알츠하이머 질병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 더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씨는 그동안 전염성 질병에는 많은 기부를 해왔지만 비전염성 질환에 이렇게 투자한 것은 처음이어서 알츠하이머로 인한 고통과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기부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에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도에서 8도, 신의주 0도에서 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3도에서 11도, 함흥 1에서 10도, 끝으로 청진은 2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온 러셀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Tight Rope. 줄타기 고개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look into my past. Well, maybe you're just too blind to see. I'm up in the spotlight. Oh, does it feel right? Well, the altitude seems to get to me. I'm up on a tight wire, flanked by life and the funeral pyre. Putting on a show for you to see. I'm up in the spotlight. Oh, does it feel right? Well, the altitude really gets to me. I'm up on a tight wire, flanked by life and the funeral pyre. But I ain't gonna show you to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라고 13일 첫 정상회담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막바지에 나왔던 말들 정리해드리겠고요.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에 이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만났군요.
네,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사에 참석한 뒤에 두테르테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의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미국이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불편했던 터라 두 정상 간의 첫 만남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이었는데 이 첫 만남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기대보다 좋았던 걸로 보도됐습니다. 이 회담 직전 공개된 사진 촬영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왔 다고 밝혔고요. 두테르테 대통령도 전날 아세안 50주년 기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노래 요청을 받고 현지 인기 가수인 필리타 코랄레스와 함께 당신이라는 곡을 아주 정성스럽게 부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양국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었던 이 필리핀 인권 문제는 이날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건가요?
네, 이 회담에 앞서서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정상 회담에서 거론할지 묻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는데요. 회담 후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테러 집단 IS 문제, 불법 약물 거래 유통이 주요 의제였다면서 필리핀의 불법 약물 단속을 논하던 중에 인권 문제가 잠시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필리핀 측의 발표는 어떤가요?
네, 필리핀 쪽의 얘기는 다른데요. 정상회담 직후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인권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얘기가 엇갈리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취재진이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이 답하지 않았다고 미국 CNN이 전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인권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해 6월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필리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성적인 불법 약물 유통 근절에 나섰는데요. 재판 없이 처형된 사람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4천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미군 철수를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 EU를 상대로 거친 막말과 함께 반발했고요. 외교적으로의 친중국 노선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용기 안에서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선거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 feel that having Russia in a friendly posture as opposed to always fighting with them is an asset.
네, 러시아와 항상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우호적인 자세로 대하는 게 미국과 세계의 자산이 될 거라는 말인데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전해진 직후에 거센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앙정보국을 비롯해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 해킹 등으로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당국의 공식 입장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더 믿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은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고요.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시스템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려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베트남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기관을 지지한다면서 기존의 발언에서 물러섰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짧은 시간 안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라크 일대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군요.
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규모 7.3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사망자가 400명을 넘긴 걸로 보도됐고요. 부상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이재민도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진 발생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예, 사망자의 대부분은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 주에서 나왔는데요. 지진 발생 지역의 대부분이 접근이 어려운 오지이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부상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올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들어 최대 인명피해를 낸 지진은 지난 9월 규모 7.1로 멕시코를 강타해서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이었습니다.
예, 이재민 수가 수만 명에 달한다고요?
예, 이란 당국은 이재민이 최대 5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터키, 요르단, 시리아, 아르메니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등 중동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기 때문에 여진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한동안 주춤했던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가 지난 2006년부터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7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이 지난 몇 년간 배출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일각에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를 멈춘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배출량 증가 도표가 거의 수평으로 나타나서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여서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인간 활동에 따른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약 2% 증가해서 410억 톤에 달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 중에 화석연료와 산업 부문에 의한 배출량은 370억 톤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이번 증가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새로운 증가세로 접어드는 시작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증가가 다시 시작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3년간 잠잠하다 올해 배출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요인은 뭘까요?
네,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의 배출량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 꼽혔는데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감소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올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합니다. 연구진은 중국의 산업 생산량이 크게 는 반면에 비가 적게 와서 수력 발전이 감소한 점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도 배출량이 올해 2% 더 증가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이고요. 유럽도 기대보다는 감소폭이 적어서 올해 0.2% 정도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지금 이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는 반하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국제사회가 지난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미만으로 정하고 섭씨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연구진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다 되어간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 하원이 이번 주 세제 개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세제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엘라베마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로이 무어 전 주대법원장이 사퇴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어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보건우생부 장관의 알렉스 아자르 씨를 지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연방 하원에서 세제 개편 법안이 세입위원회를 통과했고 또 이 공화당 상원 역시 자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 세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브래디 위원장 12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 주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상원이 추진하는 지역 재산세 공제 전면 철회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실까요?
네, 현행 미국 세법은 주정부나 지역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를 연방세금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하원이 마련한 개편안은 소득세 공제는 전부 없애고 재산세는 만 달러 한도까지만 공제해주도록 바꿨습니다.
네, 그럼 상원안은 이 소득세 외에 나머지 재산세 공제도 없앤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 상원안과 하원안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이 항목이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입니다. 브레디 위원장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항목을 하원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지방 재산세나 소득세가 비싼 지역,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저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지역 정부에 재산세나 소득세를 많이 내도 나중에 세금 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돌려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공화당 상원이 이걸 모두 없앤다고 하니까 반발이 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해당 항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은 이 항목이 포함되면 세제 개편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역 재산세와 이 소득세 공제 외에 이 상원과 하원 안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몇몇 눈에 띄는 항목을 짚어보면 먼저 하원 안을 구세 구간을 7 구간에서 4 구간으로 줄였는데 상원 안은 기존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간별 세율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문제인데요. 하원은 기존 공제 상한 100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상원안은 이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도 반발이 컸던 항목이었죠?
맞습니다. 하원안이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반발이 컸는데 결국 상원안은 이걸 유지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 즉 법인세율이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이 기존 세율 35%를 20%로 깎자는 건 같지만 하원은 2018년부터 바로 실시하는 반면에 상원은 1년 유예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이 항목도 세제 개편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면서 이 법인세율 인하를 중요하게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법인세율을 갑자기 내리면 나라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이걸 1년 미뤄서 충격을 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 밖에 이 상속세도 관심 대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하원은 상속세를 7년 뒤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인데요. 상원은 상속세 징수 대상을 대폭 줄이지만 상속세 자체는 유지하는 것을 가닥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방법,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 수입이나 해외로 송금하는 기업 수익에 과세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원과 하원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세제 개편안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네, 하원에서는 법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본회의 넘겨져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에서는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에 표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법안 처리 과정이 그게 끝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 세제 개편 법안이 상원안과 하원안 두 개 나오는데요. 그러면 양원이 합의해서 또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 단일안이 다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제서야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군요.
네. 이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올해 안에 이 대통령이 세제 개편 법안에 서명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 일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처럼 세제 개편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로 꼽힌 이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무어 후보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어 후보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무어 후보는 11일 한 유세에서 자신이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I have not been guilty of sexual misconduct with anyone. Right before an election to bring charges.
네, 무어 후보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음모라며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어 후보는 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기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무어 후보가 지난 1979년 당시 14살이었던 레이 코프먼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또 무어 후보가 커프먼 씨 외에도 다른 10대 여성 3명에게도 접근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코프먼 씨는 지난 1979년 어머니와 함께 법원에 갔었는데 당시 지역 검사였던 무어가 접근했던 겁니다. 당시 코프먼은 무어에게 집 전화번호를 줬고요. 이후 두 사람은 두 차례 따로 밖에서 만났다는데요. 이 코프먼 씨는 무어가 이때 자신에게 입맞춤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어 후보는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예, 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보도가 나가자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공화당 쪽의 반응인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앞서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무어 후보가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13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의 말을 믿는다면서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존 맥케인 의원 등도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과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반면 12일 켈리앤 코누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 하나 때문에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성추행 논란이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궁금해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라베마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딱 한 달 남겨놓고 12일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어 후보가 지지율 42%로 46%를 얻은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무어 후보가 수월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무어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네, 자, 만약에 무어 후보가 사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공화당 후보를 뽑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엘라베마주 선거법에 따르면 무어 후보가 사퇴를 해도 무어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 일부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 무어 후보에게 진 루스 스트레인지 의원을 기명식 투표로 출마시키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명식 투표라는 것이 뭔가요?
네,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어도 유권자가 빈칸에 후보 이름을 직접 적어 넣으면 이 사람의 표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공화당 일각에서는 무어 후보가 사퇴하지 않든 이 현역 상원의원인 스트레인지 의원을 기명식 투표로 출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보건후생부 장관을 지명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알렉스 아자르 씨를 보건후생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자르 지명자가 더 나은 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스타가 될 것이라며 아자르 씨를 지명하기도 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건후생부 장관직은 지난 9월 말부터 공석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를 이용해 물의를 빚었던 톰 프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 전 장관은 20여 차례 공무로 출장할 때 저렴한 상업용 항공기 대신 비싼 전 세계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프라이스 전 장관은 앞으로 자신의 여행 경비로 5만여 달러를 정부에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언론은 프라이스 전 장관의 잦은 전세기 이용으로 40만 달러가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프라이스 전 장관에 이어서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지명된 아자르 지명자, 의학계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자르 지명자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년간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에서 근무했습니다. 2011년엔 인디애나주에 본사가 있는 일라이 릴리사의 미주본부 사장에 취임하기도 했죠. 앞서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엔 보건후생부 법무자문역과 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아자르 지명자는 명문 예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출신입니다. 이 1990년대 초반엔 지난해 작관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 밑에서 시보로 일하기도 했고요.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 토지 개발을 둘러싼 사기 의혹, 이명 화이트워터 사건 관련 수사에 2년간 몸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스켈리아 대법관은 보수의 거두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스켈리아 대법관의 시보로 일했다면 아자르 지명자 역시 보수 성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현재 추진 중인 이 현행 오바마 케어 폐지 또는 대체 노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자르 지명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보건후생부는 이 건강보험은 물론이고 의약품 연구와 안전 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제작업체 대표들과 만나서 의약품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낮출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이런 의약품 가격 인하 노력에 있어서도 아자르 지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자르 씨를 보건후생부에 지명한 데 따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아자르 지명자가 의약품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자르 지명자가 큰 제약회사의 수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공화당은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라말 알렉산더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아자르 지명자가 능력과 경험을 갖췄다며 즉각 인준청문회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아프리카 딩카족 용사를 꿈꿨던 소년 손 모지스 촐 씨. 남수단 시골 마을에서 가축을 기르며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촐 씨는 1980년대 초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 부모와 집을 잃고 아프리카 대륙을 떠도는 로스트 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I had two of my brothers were there with me, and then I had a lot of cousins. Basically, we grew up more like army because
당시 유일하게 남은 두 동생과 사촌들과 함께 소년병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몇몇 남수단 민병대 군인들이 우리를 훈련시켰죠. 우린 다들 어렸지만 사실 엄격한 훈련 덕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남수단을 떠나 에티오피아와 케냐로 이어지는 10여 년의 고된 여정 가운데 졸 씨는 소년병 훈련을 받으며 다른 로스트 보이들과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촐 씨에게 행운이 찾아왔는데요. 케냐 카쿠마 난민촌에 있던 16,000명의 로스트보이 중 미국 입국이 허가된 3,8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겁니다. 2000년 12월, 촐 씨는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소년이 미국, 그것도 추운 겨울로 유명한 미시간주의 도시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When I was granted admission to come to US, I was thrilled. I was very excited. I was very happy. And then
미국 입국 허가가 났을 땐 정말 신나고 흥분되고 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오지 못하는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무엇보다 미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 오기 전 난민촌에서 미국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애리조나주의 사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미국도 아프리카와 별로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는 미시간주로 왔잖아요. 그것도 12월에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데 정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건 추운 날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온 17살 소년에게 미국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음식도 너무 달랐어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영어도 힘들었죠. 난민촌에서 영어를 쓰긴 했지만 영국식 영어였거든요. 미국식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가니까 다들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던 저는 교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죠. 켤 줄도 몰랐으니까요. 겨우 컴퓨터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처음으로 한 게 인터넷 구글에서 고향인 남수단을 찾아본 겁니다. 화면에 고향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촐 씨가 미국에 낯설어 하듯 미시간 이웃 주민들 역시 아프리카에서 온 촐 씨를 낯설어 했다고 합니다.
I grew up in Africa. In Africa, when you in Africa, everyone is black for the most part in my country.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인종이 같으니까 흑인이라는 지칭이 아예 없고 또 제 피부가 검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선 저보고 흑인이라고 부르고 또 가끔 절 보고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검냐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제 키가 너무 크다고 놀라기도 하고요. 저는 딘카족 출신인데 딘카족 사람들이 원래 다 크거든요. 190cm 정도 되는 제 키는 평균에 불과한데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난리였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촐 씨는 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But what helped me to adjust was that there was a community that was committed to help me succeed. And also the hope that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지역 사회의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돕고 있다는 걸 느꼈죠. 도움의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전해졌어요. 또한 저는 미국이야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0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채우고 성장할 날만 남았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17살이었던 초 씨는 18살부터는 성인으로 인정돼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친구들과는 달리 포스터 부모라고 하는 양부모님도 만나게 됐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So I came through Lutheran Immigration Refugee Service. So the Lutheran brought me and then they sent me to Bethlehem.
전 기독교 루터교 단체를 통해 미국에 왔어요. 이 단체가 저를 후원해서 미시간주로 올 수 있었고 또 양부모님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양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저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없잖아요. 또래 친구들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함께 사는 게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 난민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이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졸 씨는 친구들과 의지하며 미국에서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룹홈에 살게 되면서 학군이 바뀌어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아버지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And then my high school principal didn't want me to move. He didn't want me to change school. So he offered to take me in. So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전학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생들과 떨어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두 동생과 함께 교장 선생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양아버지가 돼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길 원하셨던 교장 선생님, 아니 양아버지 덕에 우리 세 형제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촐 씨의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유명 언론들이 촐 씨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바로 이때 수단 출신 고아들을 가리키는 로스트 보이, 로스트 걸이란 표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 촐 씨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로스트 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So one thing that when we were growing up, we were, you know, we lost parents at early age, so we were just growing up supporting each other.
어릴 때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우리 형제들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이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다라고요. 난민촌에서도 정말 힘든 환경이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난민촌에 있던 학교에 다 다녔습니다. 사실 미국에 처음 왔을 땐 군대 갈까 생각했어요. 소년병 출신이니까 군대 적응하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늘 놓지 않았던 공부를 붙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지역 전문대학에 진학했고 2년 후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1년 반 만에 학사학위를 땄습니다.
촐 씨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학비를 지원해준 독지가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시간주에서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 정착한 촐 씨는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손 모지스 촐 씨의 두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촐 씨가 워싱턴 DC에서 꿈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wind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Jason,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갈 계획이야. 그런데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가 Oh,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nd up.
win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Today's expression is wind, W-I-N-D, wind, up, U-P, up, wind, up, wind up.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은 결국 어떻게 되다, 어떤 상태로 끝이 나다, 결말이 나다라는 뜻인데요. 특정한 행위나 일의 결과로 생기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특히 예상하지도 못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냐고 묻자 제이슨은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가게 될 거라고 했죠.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wind up like Tommy. 라고 하면 나는 토미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sentence. 또 다른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I eventually wound up staying home. 라고 하면 나는 결국 집에서 머물게 됐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 final example. We need to wind up this homework before dinner. 라고 하면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다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크리스 디버그의 Missing You, 당신을 그리워하다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e place we used to go with romantic music and the lights down low. And as you stand there amazed at the door and you wonder what all this is for, it's just a simple thing from me to you, the lady that I adore. 'Cause there's something that you should know. It's that I'm
take a lifetime to apologize when the one you love's in front of your eyes. And I will fall to my knees like a fool if it's the only way I get through. You see, if I think you are beautiful, someone else is gonna feel it too. So there's only one thing to do.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쿠바 국민들과의 유대를 추구하는 미국은 최근 미국의 대쿠바 무역 금수 조치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찬성 191개국, 반대 두 나라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쿠바 정권이 자국민과 서방국들에 가하는 파괴적 조치에 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면서 미국의 금수 조치에 관한 연례 유엔 논의를 정치 무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쿠바 국민이 계속 인권과 기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한 미국과의 교역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정권으로 가는 한 미국은 어떤 자리에서의 고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한 원칙들이 미국 헌법에만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 헌장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직접 쿠바 국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즉 미국의 전임 정부에서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면서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의 정부가 친선의 제스처에 응답은 했지만 일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쿠바의 정치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동기로 억류하고 협박하며 폭력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쿠바 정부는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평화로운 집회도 방해하며 독립적인 언론인들을 감시하고 경제를 농락해 정부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고 자유선거로 지도자가 선출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쿠바인들의 꿈을 미국인들은 지원하고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쿠바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결속, 그리고 쿠바의 언젠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으로 미국은 오늘 이 결의안을 반대했다고 헤일리 대사는 말하고 쿠바 국민을 위한 자유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기쁨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